저는 어린 시절 공예배와 구역 모임 때 어른들이 하시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어른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는 신장의 신자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니, 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해해서 이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아마 결심을 새롭게 다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복과 저주가 정말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가? 과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일, 순종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 믿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보통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일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야고보서 같은데 이르게 되어지면, 더 이상 율법 순종을 통해서 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실에 기초하면 오늘 본문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라는 이런 말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에 가 복을 받고라는 이런 말씀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예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잡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선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응이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갚는 것이지요. 보응은 바로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갚는 신적인 보응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는 복으로,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는 저주로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보응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주요 원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경령을 범했을 때 저주하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좋은 예라 할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했고, 이런 사실을 알았던 한 성도는 주여 인자함은 주에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응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방향과 신앙생활의 양태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보응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신앙생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이 보응의 원리를 세상의 복, 오늘 본문의 말씀만 받으러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세상의 복을 받는 원리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봉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떤 기계적인 법칙으로, 율법주의적인 법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혹시 잘못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런 신앙의 칼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안 되면 자신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주의적인 사고의 얽매이다 보면 잘못된 일은 모두 자신의 불순종의 탓으로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주 무거워지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좀 열심을 내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꼬였던 일들이 풀어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이 순종을 잘해서 된 줄 알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의의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냐 라는 시선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보응의 원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죠. 세월호가 침몰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유태인들 600만 명이 죽임당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신정론에 회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칙 하나만으로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원칙에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모르게 돼요. 행한 대로 딱딱 갚으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개념을 말로는 하지만 자신의 영혼은 실제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오해하는 또 하나의 한 부류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라는 것을 그저 구약을 이해하는 하나의 해석 원리 정도로만 이해할 뿐 지금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라는 이런 보응의 원리를 그냥 한낱 율법주의로 치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보응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양태가 율법주의로 치우치느냐 하나의 기계적인 원칙으로 이해하게 되지면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원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응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보응의 원리는 우리에게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쭉 살펴봤지만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엎드려졌는가 왜 광야에서 엎드려졌죠? 다름 아니죠.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들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응의 원리를 배우고 익히도록 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보응의 원리가 항상 기계적으로 작동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기계적으로 항상 작동이 되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과응보의 원칙이 실행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가 뭐죠? 잠언, 전도, 욥기서 이걸 가리켜 흔히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입문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시면 아주 쉬운 모범 답안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로 넘어가 보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오히려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악인이 무병장수하는, 그래서 보응의 원리가 흔들흔들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자의 믿음이 실족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이런 내용들은 시편 37편과 73편에도 잘 나타납니다. 욥기로 가보시면 어떻게 되죠? 욥기는 보응의 원리를 뿌리채 뽑아놓고 시작을 하지요. 의인이었는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보응의 원리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런 보응의 원리를 단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28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을 이 보응신학의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7, 80년대 성공과 형통의 복음이 이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돌아갔을 때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했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세상적으로 잘 된다라는 이런 말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닥치게 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항상 삶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성공과 형통의 원리만으로는 우리의 복잡한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보응의 원리를 단순히 자연의 법칙처럼 마치 무거운 것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언제든지 작동되는 그런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과 시행을 자연 법칙 속에 내재하는 하나의 원리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주권자나 재판장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삼파처럼 이해하게 돼요. 삼파. 삼파가 아이를 낳아줄 수 있나요? 낳아줄 수 없지요.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산모가 낳습니다. 산파는 뭐하지요? 그냥 도와주고 안내하고 격려하는 일만 하지요. 그래서 마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마치 산파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에 종속되는 분도 아니고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복을 한번 받아보라. 모든 원인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가 열심히 순종하면 복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보응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 보응의 원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압 언약 혹은 모압 땅에서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 표현은 29장 1절에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압에서 언약이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29장 1절에서 말하는 모압 언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신명기 1장부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명기는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언약의 내용을 어디에서부터 이해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9장 1절 말씀이 모압 언약의 표제라고 하면 29장 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타나야 되죠? 이것은 모압 언약이다라는 것으로 표제로 29장 1절로 이해한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모압 언약의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29장 2절 이하를 잘 살펴보시면 언약교 교수가 간혹 있긴 하지만 무슨 언약 조항이나 그 다음에 언약 체결 의식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9장 1절을 앞에 있었던 내용의 결론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29장 1절 되어 있으니까 29장 1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은 본래 장과 절은 본래 사람이 구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장절로 구분해서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쭉 이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구약 원어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28장 69절로 끝이 나요. 28장 69절이 뭐냐면 29장 1절이에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로 29장 1절, 우리말 성경으로 29장 1절은 앞에 있었던 내용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5장 6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이 쭉 나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1절부터 26장 15절까지 구체적인 율법의 가르침이 쭉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펴본 26장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언약 관계를 정의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과 저주가 선언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부로 29장 1절 말씀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언약을 그런 흐름으로 우리는 이해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언약 체결 의식에서 이 복과 저주 선언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 우리에게 뭘 의도하시고 뭘 기대하시고 이 복과 저주를 선언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반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든지 철저하게 이 원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아버리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이것은 그저 구약에 있는 하나의 원리이지 더 이상 우리에게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반율법주의로 치우치든지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복과 저주가 어떤 문맥 안에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언약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복과 저주는 언약적 충성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 순종과 불순 여부에 따라서 그냥 복과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잠시 신명기 11장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여기서 모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축복과 저주 중에 양자택일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가? 그 이유는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의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너희가 복과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미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언약 백성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안 돼? 하는 이런 용도로 복과 저주를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을 장려하고 불순종을 억제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 생명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다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미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어떻게 나타내셨죠? 복과 저주로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이런 은혜를 정말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너희가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언약의 충성을 권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이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언약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만드는 원리로 이해되고 이 원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원리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별개로 움직이는 별다른 원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는 데 수송되는 원리지 이 원리 자체가 최종 원리가 되어서 내 모든 형통은 율법 순종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종에게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고 다윗에게 말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이양시켜 주었습니다. 마땅히 솔로몬 때 나라가 양분되어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때 양분되어야 되었지만 솔로몬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이 또 잘못했을 때 솔로몬 때 나라를 나눠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나라가 양분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나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를 보면 로보암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아비암의 죄로 그 나라가 심판을 받아야 되었는데 이때도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많이 행했는데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미라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결국은 유다 전체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죠? 한 왕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만 달려있지 않죠? 어디에 달려있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자비죠. 언약적 자비를 걷어버리고 인과응보의 원리,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보응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두 번 치는 실수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다윗 역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전생에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의 생애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생애였지요.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처럼 언약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야 할 때 하나님의 보응원리는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응원리가 작동되면서도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의 복을 전하는 복의 나라로 세상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폐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신명기를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패로 보시면 안 돼요. 이미 그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언약의 확실성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언약의 확실성을 우리가 떼어내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죠. 봉의 원리를 이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문맥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게 돼요. 대체적으로 율법 순종 이퀄 복, 그 다음에 불순종 이퀄 저주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되었죠?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명기 8장 2절에서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를 겸비케 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적 활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8장 3절과 5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민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련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지요? 아비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훈계적인 활동이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지요? 그들의 악함 때문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왜 종살이 했죠?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민족을 더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올려 그들의 나라를 번성케 하셨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율법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과연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그 좀 애매한 상당히 복잡한 원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과 저주라고 하는 봉의 원리는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이루는 일에 봉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깨트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불순종할 때는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과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등록하실 때 흔히 말하면 교회 언약을 맺으셨죠. 교인 규약에 다 서명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언약의 원리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성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교인 규약에 서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 규약을 따라 순종하는 분도 있고 공예배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 적어도 1년에 한 번 읽으셔야 됩니다. 또 가정 신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도 안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 그도 우리 교회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나 선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간주하게 될 때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지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뭐지요? 외적인 언약은 맺긴 했지만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요?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세대의 신앙 유산과 관습을 타성적으로 따르고 그 선조들의 언약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지 않는 신앙 집단은 그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복과 저주 선언과 관련해서 앞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더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을 살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에 괄호 1이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이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7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가서 에벨산과 그리심산 여기에 여섯 지파가 서게 되고 율법이 선포되면 아멘하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이런저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28장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모든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너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8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 일색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요약하였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약하였죠. 그러면 한 계명을 지킬 때도 어떻게 지켜야 되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죠.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였습니까? 주일 온전히 잘 지키세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율법 순종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정말로 복을 받는 근원적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중에 정말로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과 저주가 순종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악행을 일삼는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정말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조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28장에 나오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가 이런 복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율법을 선포하라고 말씀했는가? 이미 은혜로 구속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이런 삶이 우리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근거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인간의 순종 여부가 복을 받는 근거가 아니라 은혜만이 복을 받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은혜가 신자에게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가운데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찡해지고 막 눈물이 나는 이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집회 마치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잖아. 여전한 자기 육적 본성을 따라 살아가 버리잖아. 그게 무슨 은혜예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내가 겸손케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이런 율법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축복에 대한 선언과 이 선언의 앞과 뒤에다가 이 조건문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28장 1주도 14절을 보시면 복의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2절부터 13절은 복의 조건인 순종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1절과 14절이 둘러싸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을 또 보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이라고 이 조건문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6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언급된 이 축복과 저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든지 너희들이 자청한 저주를 받든지 그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면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상황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약속은 미래지향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모든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으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절부터 14절에 쭉 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3절부터 6절을 보세요. 6가지 복이 주어지고 있죠. 첫째로 성읍에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세 번째로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상과 짐승과 우영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은 물리적인 출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말씀으로서 순종하는 자는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 6가지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군사적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피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부한 약속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세계 열방 중에 으뜸가는 백성이 되게 될 것이라, 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네 번째로는 인간과 짐승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2절 상반절에 땅이 풍요로워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로 구별되는 매우 뚜렷한 기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경제적인 성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죠. 12절 하반절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겠다. 그리고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복의 내용이 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다분히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 내용을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죠? 이런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복을 표상하는 것이지 똑같이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시면 이 복이 인간이 열심히 순종해서 받는 복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인간의 어떤 노력 여부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주심의 행위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 가져오는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다.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의 결과로서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적 의지의 결과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복 받나요? 그렇지 않지요. 순종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증거예요. 제가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드리는 근원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순종은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지 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것을 잘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 것처럼 얘기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바를 해놓고 뭘 요구하면 되느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놈에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신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 형식이 내가 순종해 놓으니까 마치 내가 순종해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은혜에 감격하여 그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 이후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그렇게 대답할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어떤 방해거리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교만한 마음이 꺾여지게 되고 완악한 마음과 악독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방자하게 행하든지 아니면 순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혹은 은혜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임이 틀림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이런 면에서 순종과 나눠놓고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면 정말 은혜를 정말로 받으셨다면 뭐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뭐 불을 토하고 뭐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선교적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지금도 선교적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에 최초 복음이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지금도 오지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간혹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은혜를 확인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은혜를 확인하셔야 되는가 하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겸손게 되어 주의 계명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밤늦도록 자지 않고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나은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자꾸 은혜를 달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로 충분해요. 정말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참으로 받아 누린 신자라고 하면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꺾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과 저주의 원칙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일들을 오늘의 상황에 적절하게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로 치우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구원을 얻는 상급으로 이해하기보다 근거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 안에 율법 순종의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